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에게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번개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뒤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살펴보면 어떤 학적인 원리 설명 없이 세상의 창조를 한 장에 축약해서 어린아이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디테일이 의외의 본문에서 계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약 35장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짧고 강렬한 도입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를 급격하게 벌려놓음과 동시에 모든 청중으로 하여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들을 대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장소부터 폭풍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질문을 던지시는 전능자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전능자께서 폭풍 가운데서 첫 질문을 던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태도나 혹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서 혹은 학자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이 태도부터 분명히 합니다. 그 누가 어떤 특출난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달란트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비범하든 평범하든 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현자이건 혹은 무식자이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들을 잘 살펴보면 세상의 어떤 현자 지식인들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자, 첫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질학에 대해서 우리 보고 학적으로 논해보자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땅을 설계하고 창조할 때에 너란 존재 자체가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비슷한 질문으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에게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나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날은 복수입니다. 날들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출생을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온 모든 날들, 네 평생에 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이, 새벽이 네 말 듣고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됐냐라는 표현입니다. 하루의 시간 순서대로 임하는 밤, 새벽, 아침을 한시적으로 사는 네 평생에 정해서 배치시켰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문학이나 지구과학에 대해서 학적으로 논하자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럼 무엇을 묻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셔서 적재적소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밤과 새벽과 아침과 낮과 저녁의 자리를 세밀히 지정하시는 과정에 너란 존재가 기여한 바가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질문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이론을 발견했느냐, 그 발견한 이론을 가지고 무엇을 발명했고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를 묻지 않으시고 세상의 탄생에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에 너란 존재가 기여한 바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세상의 현자라 불리우는 자들, 지식인들은 자신의 한계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즉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만든다거나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바꾼다거나 별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거나 새벽의 위치를 조정해서 아침과 맞바꾼다거나 별 하나를 창조해서 궤도에 올려놓는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 38장은 온통 이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여기서 떨기는 다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모세가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느냐, 반대로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32절, 네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 33절 하늘의 법도라고 번역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 외에는 변경 불가능하게 정해놓으신 하늘의 운행법칙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의 원리를 물어보시는 대신에 내가 정해놓은 우주의 법칙 자체를 네가 변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름한테 폭우를 내리라고 명령하면 구름이 너한테 순종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기상학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재미있는 표현이죠.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원리를 설명해봐라가 아니라 그것을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냐라는 그 물음이신 겁니다. 번개가 네 말을 듣겠느냐. 이 말씀은 번개는 네 명령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 아합의 이야기를 잠시 다뤘습니다. 아합이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길럿 라못의 전투에 출전하고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때 아합이 맞은 그 화살은 조준된 화살, 다시 말해서 스나이퍼가 누구를 맞추려고 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쏜 사람은 아무나 맞으라고 쏜 화살, 즉 우연히 쏜 화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기는 갑옷이 있으면 가장 취약한 그 이음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쏜 사람은 아무나 맞으라 하고 쏜 사람 이 화살이지만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의 가장 약점 부분을 맞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럿 라못 전투에서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을 미가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읽기 때문입니다. 즉, 이 누군가에 의해 임의대로 쏘아진 화살의 궤적이 아합이 입고 있는 갑옷의 가장 취약점에 도달해서 그 사이를 파고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번쩍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번개의 궤적 역시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의 논리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아합의 갑옷 솔기에 꽂힌 화살의 궤적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번개의 궤적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번개한테 명령을 하면 번개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네 앞에 대기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궤적을 네가 정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역시 이론을 설명하라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네가 임의로 변경 혹은 통제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것은 혹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려 하고 성경의 진리가 아님을 증명하려 하는 것은 어떻게 포장을 해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일 뿐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학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사하고 발견하고 정의하고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도 인간에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부 달란트고 전부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겁니다.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우주 이상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우리는 끝내 어떤 것도 완전하게 정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인간을 타락하게 할 때 그 타락은 모든 분야의 타락으로 연결되었고 지성 역시 타락시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지성의 타락은 학문의 타락과 연결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은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의 근본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참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경외를 배제한 모든 학문은 결국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들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룻강아지가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범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감각이 죄로 인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따라서 마땅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심판주 앞에서 두려움을 상실하게 만들고 오히려 용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각의 마비는 영원하지 않다 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마비되었던 그 감각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교회 성도님들, 지난 3월 벚꽃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셨습니까? 빛의 속도로도 정복이 불가능한 우주의 광대함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름의 수를 계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능히 구름을 명하여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번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히 조정해 놓으신 하늘의 법칙을 땅에다가 가져와서 적용시키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수압을 견디면서 심의 밑을 걸어보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대에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각은 바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정교한 아름다움, 그의 모든 지혜의 창조물 가운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욥의 고백처럼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 무력함은 곧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두렵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고 품고 즐거워하는 일을 가능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한테 여호와 경외함은 곧 최상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신 그리스도께 어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의 찬송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의 멸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립시다.